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모세에게는 두 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형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이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론과 미리암은 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 택한 사실에 대하여 그를 비방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구수 사람이다 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수 여인이 누군가 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좀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구수 여인을 모세의 아내 미디안 사람인 십보라로 보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구약성경 하박국 3장 7절을 보면 성경에서 구수와 미디안을 동일시하는 그런 본문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구수 여인이 아마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가 아닌가 하는 견해고요. 두 번째 관점은 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은 이후에 모세가 세장가를 가서 이 에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해석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지금 이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누님 미리암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을 아내로 택한 모세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본문 12장뿐만 아니라 민수기 전체 더 큰 숲을 지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새벽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민수기의 흐름을 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인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있고 또 원망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왔느냐? 지금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겠느냐? 모세를 향해서 돌이라도 던질 듯한 지금 분위기죠. 이러한 이 분위기와 장면들 가운데 오늘 민수기 12장에서 이제는 모세에 가장 가까운 그의 가족이었던 이 아론과 미리암마저도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그 장면으로 더 들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요,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낯선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안 좋게 얘기하면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신경이 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참 믿고 의지해오던 내 가까운 사람, 뭐 가족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나를 대적해서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하고 비방한다면 그 사실은 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겠죠. 안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느냐? 우리에게 먹을 걸 줘라, 마실 걸 줘라 불평하고 있는데 그의 혈육인 이 아론과 미리암까지 이 합세해서 모세를 비방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이 괴롭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 아론과 미리암은 지금 모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느니라. 미리암은 여선지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면 그가 여선지자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이죠. 그는 우림과 둠밈에 부착된 이 판결 흉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판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론과 미리암 두 사람은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들이 가진 이 권위를 가지고 지금 모세를 비난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독차지하고 있는 이 지도력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모세가 이방 연인인 이 구수 사람하고 결혼하자 이 사건을 지금 빌미로 모세를 강하게 책망하고 있다고 봅니다. 즉 미리암과 아론은 야, 우리가 모세보다 못할 게 뭐가 있냐, 막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특별히 2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 두 사람이 모세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구성이 아니죠. 모세 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뭐하러 모세 말 들어야 되는가? 이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하는 반대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미리암과 아론과 같은 이 영적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은요,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2절 이 하반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이 불평한 것, 모세에 대해서 비방한 것, 그걸 주님께서 주의 깊게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말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중에 있는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신 것이죠. 자, 백성들도 모세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토로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보다 더 가까운 그의 가족, 그의 피부치인 이 아론과 미리암까지 모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참 모세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모세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기록하는 대신 그의 성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왜 성경의 저자는 이 구절을 기록했을까요? 모세는 저들의 비방에 대해서 아무런 말대꾸도 하지 않은 것이죠. 지금 안 그래도 그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라는 큰 중압감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에 눌려와서 모세가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까지도 지금 그에게 등을 돌리고 그에게 손가락질하고 있으니 모세의 마음이 정말 찢어질 듯이 아팠겠죠. 자, 그런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모세는 무엇이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정말 이런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사실 성경을 보면 모세는요, 다혈질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온유한 사람보다는 좀 욱하는 그런 기질이 많아 보일 때가 성경에 자주 기록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동족을 괴롭히고 있는 이 애굽 사람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를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의 감정으로 살인을 저지른 거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계명의 돌판을 친히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이 내용이니까 이거 얼마나 소중한 돌판입니까? 근데 그 산에서 내려오다가요,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또 춤을 추는 백성들을 보고 그 십계명 돌판을 그냥 던져버렸어요. 결정적으로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을 더듬어 보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 혈기가 있으니까 반석을 막 두 번이나 이 지팡이로 내려치는 이 모세의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봐도 모세는 온유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온유와는 너무나도 멀어 보이는 사람이 모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절에서는요, 이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모세에게 어째서 오늘 성경은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에 사용된 온유라는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온유라는 이 단어를 해석하려면 조금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들판을 막 뛰어다니고 있는 한 마리의 이 야생 말을 한번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 위에 막 올라타려고 하면요, 막 야생 마가 막 거칠게 반항하면서 막 그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야생 마의 이 야생 마를 길들일 수 있는 전문 마부가 정성 들인 훈련을 이 말에게 기울였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그 마부의 이 훈련을 받아가면서 그 거칠었던 그 야생마가 마침내 길들여지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사람이 타면 막 야던법석을 떨면서 소란을 피면서 사람들을 막 떨구고 다치게 했던 말인데 이제는 사람이 탁 타면 주인의 지시에 순응하는 거죠. 저기가 하면 절로 가고 굽비를 또 옮기면 또 이쪽으로 가고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 말의 온유라는 뜻이에요. 주인이 가자 하면 가는 거. 주인이 일로 가자 하면 움직이는 것. 오늘 모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역시 이 젊을 때는요, 한때는 정말 한 마리의 야생말처럼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혈기대로 살고 욱하는 기질대로 살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막 불과 같이 행동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지배하시자 그의 성품이 변화하는 것이 보이는 거죠. 아마도 모세가 이전 성질 같았으면요, 아론과 미리엠에게 엄청 이 화를 쏟아냈을 것입니다. 가만 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는 다르죠.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때요? 지금 입을 굳게 닫고 있어요. 침묵이 금이다 라는 옛 격언처럼 자신을 향해 불만을 터뜨리고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금과 같이 무겁게 행동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보이죠. 어떤 변명도 저항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모세가 자기의 어떤 실수에 대해서 변명도 저항도 하고 있지 않자 누가 대신 나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 이 사건을 해결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교회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정말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나는 정말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행동과 내 말을 오해하고 그래서 뜻밖의 억울한 상황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억울한 처지, 잠도 안 오고요. 밥도 못 먹겠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이거 내 탓이 아니라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막 해명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고요하게 침묵하고 있는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를 변호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남이 비방할 때 여러분 침묵을 지킨다는 것은요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바다 그 밑에 잠겨있는 조개가요 그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진주가 그 안에서 형성되듯이 때로는 그 비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묵묵하게 인내하고 지나가다 보면 신앙의 성숙이라는 이 진주가 형성될 때가 있어요. 아, 그 내 잘못 아니라고, 내 탓 아니라고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다 보면 오히려 상황이 더 꼬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참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변호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사람을 호출하세요.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십니다. 6절, 7절, 8절을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미리암과 아론이 영적 지도자 모세를 비방한 일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자, 그 결과 본문을 쭉 읽어가시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좀 의아한 게 있었어요. 아니야 주님 주동자는 두 명인데 왜 미리암만 문둥병에 걸립니까? 그게 저의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본문의 1절에 보면은 비방하다라는 이 동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사를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여성형 주어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건의 주동자는 아론이 아니라 미리암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암을 치신 것이겠죠. 그런데 엄연히 자잘못을 따지고 보면요 사실 모세가 잘못한 게 맞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 일에 대해서 비방하고 있던 미리암과 아론을 지금 책망하신 것이죠. 어떤 집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아 그래 부정을 저지른 목회자를 비방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도 참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오늘 본문을 잘못 해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회자라도요 잘못을 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죄를 지으면 책망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목회자가 죄를 품고 살아가는데 못 본 척한다 그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비방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는 그 태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미리암과 아론은요 모세의 리더십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를 비방한 것이죠. 그게 그냥 잘못을 통해서 모세가 바로 되고 그가 더 좋은 리더가 되고 그런 목적을 한 것이 아니라요 그를 깎아내고 어떻게든지 그를 끌어내고 그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그런 시기심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시기해요. 질투하고 싸워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무엇이요? 구름이 장막 위를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너무 중요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서로의 허물에 대해서 사랑으로 감싸주지 않고 교회가 서로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운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이곳을 떠나가시는, 서로 편갈라서 네 편 내 편 하면서 다투고 시기하고 비방할 때에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가듯이 하나님의 영이 교회에서 떠나가신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영적 진리인지 몰라요. 왜 우리가 그렇게 계속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한마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야 합니까? 구름이 떠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교회에서 떠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죠. 만약에 오늘 이 본문에서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비방한 것이 아니라 정말 모세의 실수를 가슴 아파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나아갔다면 오늘 본문은 정말 다른 결론이 나왔겠죠. 여러분, 모세와 같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은 또 얼마나 자주 실수하고 또 넘어지겠습니까? 얼마나 허물이 많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서로의 허물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서로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 가운데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를 위해 기다려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주의 공동체 안에 머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에 있어서 정말 그에 대해서 잡아먹으려고 막 그렇게 나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허물과 그의 실수 아픔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백성이 분열되어 서로 다투고 분쟁을 일으킬 때 구름이 장마기를 떠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시는 것을요 가장 지키는 것이 교회의 최우선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들을 우리가 감싸주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